자, 같이 우리 박수라. 누구든지 whoever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죠. 예, 새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옛날에 이전에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바뀌게 되는 자신의 내면의 삶과 그 다음에 그 생활의 기쁨을 고백하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증을 해요.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인데 대체로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동안 인생이 겉으로는 즐거워 보여도 마음 안에는 절망적이고 허무했는데 소망과 희망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것을 느낍니다. 그 전에는 제가 매사에 계산적이고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냉담한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그래요 많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까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48장 4절 말씀처럼 제가 고집이 참 셌고 마치 목에 힘줄이 무쇠와 같고 이마는 녹과 같아서 청동했죠. 아주 뻔뻔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지장을 이제 세우기보다는 수그러들 줄 알고 남의 의견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뭐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많은 교회들에서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세례받을 때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 간증의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옆에 보면은 꿋꿋하게 인내하고 봉사하고 묵묵히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됨으로써 함께 살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억척같이 인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외로웠던 인생, 불행했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원래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교회를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불렸어요. 거기는 귀족 출신도 있고 종도 있고 온갖 잡족이 섞여서 교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끔씩 본인에게 던지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드는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같이 풀어가는 그런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의 현 위치를 검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본인의 개인 경험을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삶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운 삶이 밖에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다 있었지만 예수님의 적대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시간이 있어요. 그때의 삶과 사고방식과 이런 걸 저는 생생하게 아직 기억합니다. 그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남들보다 잠을 더 적게 자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더 열심히 얻어야 제가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두 번째, 세례를 받고 나서 그냥 교회를 다닐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성으로 교회를 다닐 때도 기억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어디 여행을 가면은 미국 교회를 찾아서라도 참석했습니다. 매주 나갔는데 설교도 듣고 설교가 아니 무슨 저런 소리를 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들었습니다. 졸면서도 들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방봉사부터 해서 무슨 봉사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잘 유지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고 읽어본들 뭐 옛날 말투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읽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이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죠. 나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안정을 취할까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 회개의 눈물을 흘린 이후에는 그때 비로소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말씀을 읽을수록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의 시편에 이런 말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가 번민하기 시작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세 단계 세 번의 다른 저 자신이에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세 명의 사람입니다. 예.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의 나의 모습과 그냥 교회만 다닐 때의 모습과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 이렇게 팍팍 가슴에 와닿는 때의 그 경계선이 뚜렷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도 여러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본질적으로 변화의 이 트랙에 올라왔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좋게 변화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 인용하는 C.S. 루이스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의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차를 타면 국경을 확 넘어갈 때 깨어서 아 국경을 지나네? 이제 언어가 프랑스에서 표지가 독일어로 확 바뀌니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확히 아는 거죠. 어떤 승객들은 잠을 자고 있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그 차에 타고 있음으로써 베를린에 도착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베를린에 도착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교회에 다니더라도 여러분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그런 경험상에 강렬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이게 확실한지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그것도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국경선을 지날 때 잠을 자고 있는 승객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니면 혹시 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반쪽짜리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영원한 삶을 가졌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똑같은 또 요한 편지가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계시록도 편지예요. 예. 요한 1서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모르면은 말짱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날이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썼던 목적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사도바울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은 확정은 성령님의 터치 역사가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셔도 불가능해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말씀이 읽히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 제가 지금 혼자 생활하는데 저에게 와서 당신은 총각처럼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유부남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조지아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기네카운에 가면은 결혼 증명서를 미국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딱 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아내와의 사이에 나온 두 아들을 불러서 세울 수 있고 그들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죠?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책을 내놓으시면 돼요. 성경책.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 가운데서 그런 나 자신의 의심과 다른 사람의 의심을 풀 수 있는 하나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의 20절이에요. 3장 20절 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은 하나님인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의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지난 2주간에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며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가 동시에 온전한 사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죄 없었던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석 안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타고 우리가 먼저 다가간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니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지만 문을 벌컥 열고 누구처럼 무례하게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강제로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반응은 우리의 몫이다. 예, 반응은 구할 영혼을 먼저 지정하셨지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이게 진짠지 가짠지 성숙한 건지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미국 같은 경우 누가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폐쇄 회로가 없으면 예, 뭐 지나가는 강도인지 지나가는 홈리스인지 주님인지 예수님인지 친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압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음성을 아는 거예요. 밖에서 두드리고 누구야 부르면. 그래서 첫째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목자를 아니까 목자가 어떤 태도로 이렇게 두드리고 자녀가 문을 두드리고 자녀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압니다. 부모는 제가 그 아틀란타에 키우던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제가 밖에서 뚜벅뚜벅 가면 걔가 벌써 소리를 막 질러요. 제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좋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 그래서 매사에 예수님의 음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죠? 하늘에서 갑자기 흑공에서 촤 뭐 신비적으로 이렇게 들립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구약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은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예수님이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의 눈과 귀를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특히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아무리 신실한 목사든 장로님이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도 드러나지만 그건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느낌과 단편적인 인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고 알고 전 인간적인 됨됨이를 알아갈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친구 30년 사귀어도 내가 어려운 시기에 탁 닥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자기의 생활 속에서의 그런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내가 주관적인 아무리 기도로 내 감정에 뜨거운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확 뜨고 있을 때만 욱하지 안 밀어요. 그래서 성경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마치 법률을 공부를 안 하고 옆에 두지 아니하는 변호사와 같다. 그런 변호사 여러분 하의하시겠어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힘써하는 지식이 자라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내 감성과 내 삶 속에서 지침이 되고 적용이 될 때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일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어떤 뜨거움이 있다 여러분에게 도리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관계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문을 여는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뭐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문 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면 간섭이 심해요. 이래라 저래라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문 딱 잠그고 그 닫힌 공간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다 우리 속마음이죠.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소리에 우리는 왜 문을 열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이고 내가 문을 열어야 하나?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까?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문 밖에 문고리가 없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없다고 안 들어오시, 못 들어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영접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켜요. 속사람을. 속에서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이런 상처가 다 치유의 과정을 겪고 성품이 서서히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확 안 변합니다. 서서히 변해서 그에 열리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사람 이거 다 품성입니다. 품성.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 한 20년, 30년 만에 옛날 친구를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 어휴, 자네 완전 몰라보게 변했네. 옛날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더니 얼굴에 왜 이렇게 온화해졌어. 얼굴이 그냥 거무튀튀하게 막 병색이 완전하더니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환해졌네. 말투까지 변했네. 예. 그런 말 들으세요? 그런 말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옛것에서 새 것으로 되는 것, 이걸 세상 용어로는 혁신이래요. 혁신. 그리고 종교 용어로 우리 저 기독교 안에서는 리폼, 틀을 행태를 새로 바꾼다는 거예요. 리폼, 그걸 개혁교회라 그러죠. 개신교 할 때 그 리폼. 예. 독일의 출신의 그 미국인 심리학자 쿠베르트 레빈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혁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거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거 하려고 할 때 앞으로의 일을 시작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뭔가 새로운 거에 거기에만 생각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과 작별에서 시작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나의 과거와 내 스스로 지금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고통이 따릅니다. 새로운 탄생과 시작은 두려움이 있죠. 플래닝이 없으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탁 끊고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앞이 안 보이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예. 내가 계획을 탁 하고 그래 착착착착 스케줄 때 그게 하나님의 쓸 공간이 어디 있어요. 문을 연다는 것은 문 안에 닫힌 과거 생활의 청산이에요. 단절입니다. 열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 근본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직접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한 밥상을 쓰고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많은 것 중에 활동이 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더불어 먹는 게 한 밥상에서 밥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누구랑 같이 식사하세요? 식사를 누구랑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만은 편하게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아마 가장 친밀한 사람, 배우자이거나 가족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가장 이런저런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눕니다. 네, 같이 밥상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기쁜지, 슬픈지 척하면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되자,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그것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확정상태. 제가 어렸을 때, 어릴 때 친구를 집에 데려오면 끼니 때가 되면 어머니가 이제 친아들처럼 같은 친구 밥도 한 밥상에서 차려주셨어요. 미국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물어보고 제가 우리 아들들이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같이 식사를 안 하더라고. 미국은 약간 다른데 컬처가. 한국엔 그랬어요. 제가 또 대학교 때는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에도 친구들이 놀러와서 끼니가 되면 하숙집 아줌마가 그냥 아무런 말씀도 없이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주시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철이 아주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이, 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밥상에는 우리끼리, 우리 저와 여러분만 독대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밥상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성경에? 누구랑 같이 했어요? 나옵니다. 누구랑 같이 밥을 식사를 했는지. 세리와 같이, 세리는 민족 배반자입니다. 당시대에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죄인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손가락질을 했던 창녀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네, 심판받았네. 누구예요? 문둥병자들. 가까이 가기가 싫어, 같이 있기도 싫어.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랑 같이 더불어 먹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싶으세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지금 속에 가장 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손가락질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손가락질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여러분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기 싫은 사람, 같은 자리에 앉기도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드러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아닌가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함께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가,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용납 못하겠어 그런가, 그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려면 화해해야 돼요. 화해. 부부싸움 해가지고 꼴보기 싫은데 같이 밥을 먹습니까? 밥이 안 넘어가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밥맛도 좋아집니다. 밥상의 분위기가 그냥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으로 변해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원래 이게 그냥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좀 확 살아나고 잔치 분위기가 돼야 돼요. 잔치 분위기가 되려면 밖에서 화해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한테 찾아가서 화해 먼저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뭐 다 닫혀있고 너는 꼴보기 싫은 사람 다 와 있는데 무슨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같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표입니다. 예. 화해의 밥상에 화해의 정신이 충만한 교회, 이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본인을 쳐야 돼요. 본인의 그런 걸 쳐가지고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애 시절에 여러분 아시듯이 마을을 툭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 나가신 분들을 정신을 바로잡아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어둠에 앉아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셨고 복음의 기쁜 소식과 치유사역으로 그들의 삶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셨어요. 뭐 물론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기록이 안 나와있지만 계속 생활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세 명씩 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사람들 기도해서 치유사요. 그래서 막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죠. 뭐요? 무슨 말이에요? 단기 선교 파송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 예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 안에 갇혀있는 인생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걸 보고 그걸 배워서 똑같이 한 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역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지금 우리가 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고 그러면 우리와 한밥상에서 더불어 식사를 하시겠다. 예. 그리고 계속 닫힌 문들을 찾아나서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매일 확증하면서 그 믿음의 행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옛날 것은 다 청산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닫혀있는 문, 닫혀있는 인생들에 두드리고 계신데 저희들이 따라가서 함께 동참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계속 닫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저희를 치유해 주시고 나날이 온전하게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